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특정 주,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서 변호사 활동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법적 자격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아, 서류를 내자마자 바로 쫓겨날 상황인 거네요?
네, 맞아요. 완전 광탈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우주에서 가장 높은 연방 대법원이 개입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당신은 우리 대법원의 최고 권위자요. 라고요.
와, 주 법원의 규칙 따위는 아예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 권력자에게 직접 임명을 받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뛰어들 심층탐구의 자료가 바로 1세기 사람들의 현실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이 파격적인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네, 데이비드 에이드 실바 박사님의 히브리서 8장 강해 자료를 통해서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성경의 그 복잡한 텍스트들이 어떻게 단 하나의 거대한 요점,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장과 더 나은 언약으로 수렴되는지 그 내밀한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히브리서 8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8장은 앞선 모든 논리적 전개의 정점을 딱 찍는 것이거든요. 데실바 박사님도 짚어주셨듯이 저자는 여기서 헬라어로 게팔론, 즉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을 아주 명시적으로 던집니다.
아, 게팔론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이겁니다. 현대 우리에게는 이 문장에 막 그저 익숙한 종교적 선언처럼 들리겠지만 당시 유대인 청취자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우주관이랑 법적 체계 전체를 통째로 만드는 엄청난 주장이었거든요.
그 충격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법적 자격 조건 때문이잖아요. 땅의 규칙대로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자격 자체가 아예 없으셨던 거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그 엄격한 율법 시스템에 따르면 제사장은 무조건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혈통에서만 나와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시니까 아까 그 변호사 비유처럼 땅의 서류 심사에서는 아예 광탈, 그러니까 자격 미달인 셈인 거죠.
그렇죠. 율법이라는 폐쇄적인 시스템 내에서는 완벽한 결격 사유가 맞아요. 히브리서 저자도 앞선 장들에서 이 사실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오, 오히려 인정을 해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저자는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논리의 핵심 근거로 확 끌어옵니다. 하나님이 이 인물을 하늘로 초대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르는 기존 시스템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반차라는 단어가 약간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오더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아, 쉽게 말해서 자격 요건에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설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혈통이나 족보 같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아예 마련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주 법원의 규칙, 즉 레위지파 혈통이라는 규정을 막 억지로 위반하거나 뜯어고친 게 아니라,
네, 아예 멜기세덱의 카테고리라는 상위 법령을 떡하니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루트를 만드신 거네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법을 적용받는 거군요.
와, 진짜 기가 막힌 논리네요.
그리고 그 상위 법령이 작동하는 장소가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 저자의 또 다른 핵심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논쟁을 펼치거든요.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만약 땅에 계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건가요?
맞아요. 만약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는 이미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합법적인 제사장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 이미 기존 기득권과 합법적 시스템이 꽉 차 있으니까요.
네.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최고 권위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시려면 그 장소는 땅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영역. 즉 하늘 성소여야만 한다는 논리적 필연성에 딱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땅의 시스템에서는 작용 미달이니 아예 무대가 우주적 차원으로 스케일업 되어버린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제가 하늘 성소라는 말을 들을 때 제 현대적인 뇌 구조로는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걸리시나요?
막 구름 위에 진짜로 거대한 천막이나 금으로 된 제단이 막 둥둥 떠 있다거나 천사들이 건축자재를 나르고 있다는 식의 그런 만화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1세기 사람들은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했던 걸까요? 이게 혹시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는 다 가짜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아이디어만 진짜라고 주장했던 플라톤의 이데아나 동굴의 비유 같은 건가요?
아, 현대인들이 고대 문헌을 읽을 때 가장 흔하게 푹 빠지는 함정이 바로 그 플라톤주의적 해석입니다. 저자가 땅의 성소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
모형과 그림자요. 카피 앤 쉐도우라고 하니까 완전 플라톤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게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 그러니까 블루프린트를 따라 지으라고 하신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데실바 박사는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이 결코 관념대 물질을 나누는 그리스 철학적 대립이 아니라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럼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나 정신세계가 아니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1세기 유대적 우주론과 구속사적인 시간관의 뿌리를 깊게 두고 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그냥 막 추상적인 사유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실제 존재하는 공간으로 봤다는 건가요?
네. 에녹일서나 솔로몬의 지혜서 혹은 요한계시록 같은 1세기 전후의 문헌들을 쭉 보면요. 하늘 성전은 관념이 아니라 영원한 영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로 묘사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두 개의 방과 제단이 있는 구체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와,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의 차원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결코 이 물리적 현실 세계로 뚫고 내려오지 않는 영원한 추상에 그냥 머물잖아요. 하지만 유대적 관점에서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영역이 미래의 어느 시점, 즉 종말론적인 시간표 안에서는 눈에 확 보이게 이 땅에 뚫고 들어와 드러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가장 확고하고 물리적인 진짜 실제라는 거네요.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육신의 눈으로 스캔하지 못하는 차원에 실존하고 있는 진짜 헤드쿼터, 즉 본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네요.
자, 그럼 장소가 이렇게 우주적인 스케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그곳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루시는 언약 역시 스케일이 달라져야 자연스럽겠죠.
네, 논리가 정확히 그 방향으로 쫙 흘러갑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예수님이 더 우월한 차원에서 사역하시기에 그분이 가져오신 약속 또한 더 좋은 언약이라고 딱 선언하거든요.
더 좋은 언약이요?
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아주 유명한 새 언약 예언을 길게 인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해요. 왜 굳이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저도 사실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 과거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첫 세대가 옛 언약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 실패의 메커니즘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과거의 시스템, 그러니까 막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씻는 그 구약의 제사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던 건가요?
옛 언약의 치명적인 한계는 인간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냥 외부적인 규칙에 불과했다는 점이에요. 그 구약의 제사 시스템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목을 치고 피를 흘리는 그 끔찍한 행위를 정말 끝도 없이 반복해야 했잖아요.
아우,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매번 그렇게 피를 봐야 하다니.
그렇죠. 이것은 심리적으로 인간에게 자신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은 뭐 훌륭하게 수행했을지 몰라도요. 정작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내면의 본성이나 충동 자체를 뜯어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아, 율법은 그냥 차가운 돌판에 새겨져 있었지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접근 방식 자체를 아예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새 언약의 특징이 딱 세 가지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첫째,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직접 새겨버리신다.
네, 내면화죠.
그리고 둘째, 성령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을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알아서 이제는 막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치며 영업할 필요조차 아예 없어진다.
네네.
그리고 셋째가 핵심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와, 완벽한 정리네요.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시스템의 표면적인 버그 수정 정도가 아니에요. 외부의 규칙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으로 확 이식하는 근본적인 수술인 거죠.
근본적인 수술이요?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은 히브리서 10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논거가 됩니다. 그 짐승의 피를 통한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주의 가림막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의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희생으로 죄의 원인과 기록 자체를 그냥 영구히 도말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들으니까 예전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차이가 확 체감이 되네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건 마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막 새롭고 예쁜 케이스를 씌우거나 앱 하나를 업데이트하는 정도의 마이너 체인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체인지에 가깝죠?
옛 버전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옛날 OS는 유저들이 율법이라는 아주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계속 충돌이 나고 막 튕겨 나갔다면요. 새 버전의 메이저 업데이트에서는 아예 유저의 하드웨어, 즉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법을 기본 코드로 싹 탑재해버린 셈이군요.
와, 아주 적절한 통찰입니다.
게다가 과거의 모든 에러 기록과 페널티는 중앙 서버에서 영구 삭제되어 버렸고요. 완전히 초기화된 거잖아요.
네, 그 OS 비유에서 한 걸음만 딱 더 나아가 본다면요.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교체를 훌쩍 넘어서 컴퓨터의 메인보드 하드웨어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재설계한 것에 가깝습니다.
아, 메인보드 교체요?
네, 외부에서 억지로 규칙을 주입해서 억지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요. 인간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아주 자연스럽게 동기화되어서 돌아가도록 내면의 회로를 통째로 다시 짠 것이죠.
하드웨어 메인보드 자체의 교체라. 와, 정말 명확하게 확 와닿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민감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네, 어떤 문제죠?
이렇게 새 언약이라는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기존의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개의 메인보드가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동시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선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새 언약을 쫙 언급함으로써 저자는 첫째 언약을 낡아지고 무익하며 사라져가는 것으로 딱 선언해버리죠. 수백 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율법과 제사 제도가 이제는 폐기 수순을 밟는 아주 낡은 것이라고 과감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와,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겠네요.
네, 옛 언약을 언제고 부서지고 사라질 지나가는 물질적 창조 세계와 그냥 연결지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역사적으로나 특히 현대신학에 미친 영향을 쭉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논쟁을 낳았죠. 저희가 이 부분을 다룰 때는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텍스트와 역사적 배경을 아주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텍스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홀로코스트라는 참혹한 비극을 겪은 후에 기독교 내에서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일어났거든요.
아, 그렇죠. 그 엄청난 비극 이후에요.
네,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투 언약 신학, 그러니까 투 커버넌트 티올로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을 위한 모세의 옛 언약과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새 언약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고 현재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죠.
20세기 후반부터 현대신학에서 아주 무게감 있게 다루는 흐름이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데실바 박사님의 자료를 보면 히브리서의 원저자나 1세기 사도 바울의 역사적 관점은 현대의 그런 시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료에 나타난 1세기의 역사적 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완전히 대체했으며 두 언약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 특히 로마서를 보면요. 그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고통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바울이 막 절규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 그는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뚝 끊어져도 좋다고까지 절규했습니다. 만약 1세기에 두 언약이 모두 다 유효하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울이 그토록 가슴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아, 굳이 그렇게 억장 무너질 필요가 없었겠네요. 각자의 언약이 다 유효하다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역할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가 가졌던 시각은요.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세워야 하는 비계, 즉 스캐폴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 비계요. 그 건축 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층층이 설치하는 그 임시 철골 발판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인류에게 죄가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과 옛 언약이라는 이 비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도구였습니다. 이 비계가 없이는 건물을 아예 올릴 수가 없죠.
그렇죠. 발판이 있어야 벽돌을 쌓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라는 거대하고 완성된 건물이 마침내 우뚝 섰다면 그 비계는 철거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리입니다. 건물이 다 완성되었는데도 비계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태로운 임시 구조물 아래서 계속 살겠다고 막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야, 진짜 그러네요. 임시로 세운 발판 위에서 평생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비계라는 비유가 옛 언약의 필수적인 목적이랑 그 한계를 너무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본질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왜 굳이 이 복잡한 하늘 성소, 뭐 멜기세덱의 작용 요건, 철거되어야 할 비계 같은 어려운 신학적 논증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탐고를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고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복잡한 신학적 퍼즐에 확 맞춰지는 목회적 목표입니다. 이 편지를 처음 딱 받아 읽던 1세기의 청취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요.
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철저히 매장당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막 하루아침에 재산을 몰수당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배신당한 채 5년, 10년, 어쩌면 20년 가까이 그 엄청난 압박을 꾸역꾸역 견뎌내고 있었거든요.
와, 신앙을 선택했는데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군요. 속된 말로 내가 전 재산을 몰빵한 주식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것처럼 진짜 끔찍하고 두려웠겠어요.
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주변에서는 막 끊임없이 조롱했겠죠. 거봐라, 그냥 옛날 상전으로 우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늘의 대제사장을 믿겠다고 이 사소고생이냐면서 막 유혹했겠어요.
맞습니다. 매일매일이 눈앞에 보이는 그 압도적인 현실과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대한 제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와 조롱받는 십자가의 메시아.
완전 대비되네요.
히브리서 저자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하기 직전인 사람들의 멱살을 꽉 쥐고 시야를 억지로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그 거대한 우주적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아, 좁은 현실을 넘어서 우주적 시각으로요?
네. 다윗 왕이 평생을 바쳐 그토록 원했던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눈물 흘리며 멀리서 예언만 했던 그 기적 같은 새 언약이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너희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막 외치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잃어버린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주적인 VIP 자리에 너희가 앉아있다는 걸 확 깨우쳐주는 거군요.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그 궁극적 특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고 직접적인 접근, 즉 액세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거룩한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공포의 공간이었거든요.
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죠?
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옷에 방울까지 달고서요.
맞아요. 죽으면 소리가 안 나니까 밖에서 밧줄로 끌어내려고요. 진짜 공포 그 자체였네요.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도말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언제든지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의 보좌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 친밀한 접근권은요. 예수님 이전의 고대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비싸고 놀라운 특권인 거죠.
야, 하나님께 대한 접근권이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짧은 기도나 뭐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단지 귀찮게 해치워야 할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생각이 확 밀려오네요.
네,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힘들고 위대한 우주의 최고 권위자를 막 언제 어디서든 독대할 수 있는 무제한 프리패스를 우리가 진짜 공짜로 얻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엄청난 프리패스를 마치 우편함에 꽂힌 대출 스팸 전단지 취급하면서 막 서랍 구석에 먼지 쌓이게 처박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뼈저리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 프리패스 비유가 너무 좋네요. 저자가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땅의 현실, 재물이나 명예, 막 타인의 인정 같은 물질 세계의 가치들의 영혼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것들은 결국 철거될 비계나 낡아져가는 옛 언약처럼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질 아주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쉼없이 중보하시는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우리가 인생의 닻을 딱 내릴 수 있는 진정으로 안전하고 영원한 기초인 것이죠.
쫙 짚어보면요. 와, 마음이 참 웅장해집니다. 땅의 작용 요건을 가뿐히 뛰어넘어 우주의 최고 법정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이 우리 내면의 하드웨어를 근본적으로 싹 뜯어고치고 과거의 죄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 주신 새 언약.
네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상상 초월의 창조주, 다이렉트 접근권까지요.
현실의 거센 파도가 아무리 여러분을 팍팍 흔들더라도요,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이 새 언약의 토대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굳건한 것인지 꼭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탐구한 고대 문헌이 우리에게 전하는 흔들림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신적인 존재에 단 한 번 접근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막 짐승의 피를 흘리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탭 한 번만 딱 하면 세상의 모든 정보, 그리고 뭐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쉽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죠.
네, 진짜 모든 게 연결된 시대죠.
어쩌면 이토록 모든 것에 대한 쉬운 접근성에 푹 중독된 우리의 일상이 역설적으로 우주의 창조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우주적 프리패스의 가치를 너무나 가볍고 장연하게 여기도록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스크린 속의 아주 얕은 정보와 타인의 일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매일 수많은 시간을 바치면서요, 정작 영원한 은혜의 보좌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이 압도적인 특권의 문은 굳게 닫아둔 채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통찰과 지식으로 가득 찬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